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한한 류엔둥 중국 국무부 부총리를 만나 최근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보이고 미국도 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류엔둥 부총리는 올해 들어 조성된 한반도 정세의 완화 추세를 중국은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며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과 한국이 함께 잘 설득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걸음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이 북한을 위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른바 삼중전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주석의 2연임을 제한한 헌법조항을 삭제하는 방안과 헌법에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 삭제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중국 헌법에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이 삭제될 경우 당초 2023년 초까지였던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에서 30일 동안 휴전을 결의했지만 동구타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이 또 숨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안보리가 시리아 휴전 결의를 채택한 이튿날인 25일에도 시리아군이 동구타 지역을 공습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민간인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 동안 민간인 사망자 수는 어린이 130여 명을 포함해 530여 명에 달한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집계했습니다. 시리아 서북부 아프린 지역에서 5주째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군이 새로운 전투를 위해 특수부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키르 보즈다그 터키 부총리는 터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특수부대 투입은 앞으로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언론은 특수부대가 도시지역 전투와 터키군이 포위한 마을 장악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즈다그 부총리는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 휴전 결의는 아프린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터키군이 벌이고 있는 올리브가지 군사작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의 공격 이후 여학생 110명이 실종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공보부는 어제 성명에서 지난 19일 저녁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부 요베주의 다푸치시에 있는 과학기술 여자학교를 공격한 이후 여학생 11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이지리아 정부는 수십 명의 여학생이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됐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가 이후 군이 납치된 여학생 대부분을 구출했다고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사 모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수도 라야드 등 지역에서 공안 분야에서 복무할 여성 병사 지원자를 다음 달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내무부에 따르면 공안부서는 범죄 예방과 수사, 마약 단속, 교통 통제와 시민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 미북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박남당과 미측이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북측과 미국이 건설적인 대화가 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인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지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전까지 눈 또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눈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3에서 8cm의 눈이 쌓이겠고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 미북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6일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류엔동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대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에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25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비공개 접견한 자리에서도 조속한 미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미북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직접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언급에 대해 특별한 반응 없이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미 간의 건설적 대화가 개시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측 그 박남당과 미측이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북측과 미국이 건설적인 대화가 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방남 이틀째인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 실장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과 김 부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균형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전 9시 53분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대남 도발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한국에서는 천안함 유족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그의 방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영철의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의 올림픽 폐식 참석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북한은 천안함 폭침 만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김 부위원장의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통일대교 점거 농성을 벌였고 이 때문에 북한 대표단은 통일대교 동쪽에 있는 전진교를 통과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북한 대표단은 KTX편으로 평창으로 이동해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개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5일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1976년 올림픽
개회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던 남북한은 폐회식에서는 각각 태극기와 인공기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선수단 입장에 이어 미래의 물결을 주제로 4개의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남북이 공동 입장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신념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고하세요, 평창. Dear athletes from the NOC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your joint march, you have shared.
남북 단일팀과 공동 입장 등을 통해 스포츠가 어떻게 모두를 하나로 모아 분열되기 쉬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지, 스포츠가 우리 모두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폐회식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이반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 류엔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노르웨이가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1개 등 39개 메달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독일과 캐나다, 미국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등 17개 메달로 금메달 기준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인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화의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며 그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미북 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회담할 충분한 의도를 갖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미북관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적 외교적 제재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전 세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막다른 길이라는 점을 계속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인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영철 부위원장, 미국과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남북 대화가 미북 간 비핵화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또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북한이 이에 대해 공감했다는 건 비핵화 없이는 미북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발전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미국과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것일까요?
예,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기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강경 일변도 입장과는 달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대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이나 논평에서도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김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미국 간의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미 밝힌 대로 미북 간 대화의 시기는 현재 북한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 대화와 협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전에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 점은 확실치 않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강조한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대북 협상과 비핵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던 김여정 특사로부터 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이 더욱 관심을 끄는 겁니다.
네, 백악관에서 이렇게 즉각적인 관심을 보인 것 이 때문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한 백악관의 성명은 북한이 단순히 미국 측과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에 나설 것인지 다음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미북 간의 협상이 시작되려면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협상의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라는 데 합의하되 그 시작, 그러니까 협상의 입구는
네.
핵과 미사일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의 어제 성명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여야 한다는 데 광범위하게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 대통령의 2단계 폐기론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에 따른 단계별 상응 조치를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상응 조치는 반대 극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미한 두 나라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해상 활동을 겨냥해 북한의 돈줄과 연료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선박과 운송회사를 대거 겨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Treasury Department is announcing the largest set of sanctions ever imposed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23일 백악관에서 북한과 연관된 곳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인 운송 행태를 겨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무부사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 국적자 1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안산 1호와 유정 2호 등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운송회사가 소유한 선박 9척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제재됐습니다. 해외 선적 선박들은 최근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물품을 주고받던 선박들이 지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파나마 선적의 코티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운송회사는 북한의 주소지를 둔 곳이 16개, 홍콩을 포함한 중국 7개, 타이완 2개, 싱가포르와 파나마가 각각 1개씩이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유일한 개인은 챙융 위안으로 타이완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챙융 위안은 이번에 제재된 운송회사 킹리 원 인터내셔널사와 같은 주소지로 등재돼 있습니다. 킹리 원 인터내셔널은 마샬 제도에 등록된 기업이지만 주소지는 타이완입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번 조치를 계속되고 있는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actions are part of the ongo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campaign to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this regime derives.
그러면서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은 북한 정권이 미국이 금지한 무역을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재원을 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을 겨냥한 국제운송주의보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주의보에는 북한과의 해상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우신 장관도 이번 주의보가 북한과의 해상거래에 연관된 경우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주의 정치 행동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조치를 특정 국가에 부과된 사상 가장 무거운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We imposed today the heaviest sanctions ever imposed on a country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우 거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혹한 북한 독재 정권 위협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이는 매우 거칠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m going to exactly play that card. But we'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two. And phase two may be.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매컴 텀블 호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옵션이 아직 테이블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 카드를 정확히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들이 작동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있어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hopefully the sanctions will work. We have tremendous support all around the world for what we're doing. It really is a rogue.
이어 북한은 정말로 불리한 국가라며 협상을 이뤄낼 수 있다면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있어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 중 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Australia is one of our closest partners in our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to denuclearize.
그러면서 이날 특정 국가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고 말하며 잔혹한 독재 정권이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stand together to prevent the brutal dictatorship from threatening the world.
이어 미국과 호주는 모두 테러로부터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텀블 총리도 이날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현재 역내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working together, as you said, to address the greatest threat to our region right now.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발표된 새로운 대북 제재들을 환영하고 당연히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주도 독자적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미국과 같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재무부가 단행한 역대 최대의 대북 제재를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 그대로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마이클 KB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전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동의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23일 선박 28척, 운송업체 27개, 대만 국적자 1명에 대해 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를 독자적으로 단행했습니다. 한편 KB 대변인은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한 논란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23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당시 정찰 총국장을 맡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천안함 폭침 주범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국무부와 한국 정부 간 인식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의 구성원과 관련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등을 위해 방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천안함 기념관에 가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져 온 것을 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제재 조치를 대체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해상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재 회피를 막고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 쿠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불량 정권이 강력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커 위원장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의회와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드루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선박 산업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루이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김정은의 최대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둘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을 멈추고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경제적, 외교적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며 새 대북 제재 조치로 더 많은 선박들이 차단되고 김정은 정권에 돈이 덜 유입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엔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움직임에 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새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해운 무역을 방해하고 김정은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활발한 외교적 관여와 병행될 때 북한을 압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모한 행동과 주요 외교적 공석을 채우는 데 완전히 실패하면서 안타깝게도 외교적 전략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군사 행동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접근 방식이 순식간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새 대북 제재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중국인데 이번 제재는 중국의 손목을 치는 정도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 주도의 유류 금수 조치를 크게 염려하지 않고 북한에 계속 유류를 공급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아시아태평양에서 추가 정보 감시 정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 소유 운송회사들은 계속 대북 제재를 피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지난해 말 실각한 것으로 알려졌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4개월여 만에 공식 행사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때 2인자 소리를 들었던 황병서가 다시 과거의 정치적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병서 전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매체에서 사라졌던 황병서는 2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기념해 평양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 등장했습니다. 이날 오후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한 영상에는 황병서가 행사장 객석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통일부 백태연 대변인입니다.
황병서로 보이는 인물이 최근 그 북한 중앙보고대회 행사에서 군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식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직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병서는 이튿날인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찾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현장에도 나타났습니다. 김경옥 노동당 제1부부장, 홍승무 당 부부장 등과 함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황병서가 공식 석상에 넉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전 직책인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로 복귀했으면 군복을 입었을 텐데 15일엔 인민복 차림, 16일엔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총정치국장에 대해서 차수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그만두고 당에서 왔다면 뭐 사복을 입고 근무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원대 복귀 못했다. 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직책을 맡았다. 이것이 옳은 그 판단이겠죠.
황병서는 15일 중앙보고대회에서 주석단이 아닌 객석에 앉아 있었으며 금수산 궁전 참배 때도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병서가 노동당 부부장급으로 복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보고대회와 금수산 궁전 참배 영상에서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부장 등과 같은 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강성산 전 총리 사위로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명도 씨입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그 사람 위치가 부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과장 자리는 갈 수가 없고 뭐 부장 자리는 이미 조직지도부 부장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장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황병서가 과거에 몸담았던 당 조직 지도부로 복귀했을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용해가 조직 지도부를 총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황병서를 같은 부서에 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조직 지도부에 갔으면은 최용의 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용을 밑으로 보냈을까? 난 그거 조금 의문스러워요. 지금 그 밑에 가서야 될 텐데 그럼 비슷한 사람 둘을 갖다 놓는 그런 일은 난 없으려고 보는데요.
켄 고스 국장은 황병서가 사상교육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복귀한 것은 최용해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애도 지난 2015년 11월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 토사붕괴 사고 책임을 지고 지방협동농장에서 석 달간 혁명화 교육을 받고 복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명도 씨는 황병서가 복귀한 것은 그가 군부내 자기 세력이 없는 데다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전에 조치도부장 하다가 청정청장으로 갔기 때문에 표를 달고 갔기 때문에 군부에는 자기 세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큰 위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황정선.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최고 충성을 다하고 뭐 맨날 우리가 TV에서 나왔을 때 봐서 알겠지만 무릎을 꿇고 뭐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이가 부르면 바로 무릎 꿇고 입 가리고 이야기하고 항상 입을 가리고 김정은이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촬영에도 그렇게 안 하고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충성도가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는 그 황병서를 자기의 상대로 보지 않고 족수로 보지 않고 자기 자리를 탐내거나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황병서가 다시 과거의 정치적 위세를 되찾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강명도 씨입니다.
좀 있으면 아마 기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황병서는 다시 그런 자리에 올 수 있는 말하자면 정정치국으로 국장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저는 상당히 낮게 봅니다.
그러나 켄고스 국장은 황병서가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병서와 최용의 두 사람을 상호 견제시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용해를 밀어낼 경우 황병서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So there are natural rivals there. So it wouldn't surprise me that Wang Pyeongso may
과거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 오래 몸담았던 황병서는 2013년 장성택 제거에 앞장서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떠올랐습니다. 황병서는 김정은 집권 후인 2014년 5월 북한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 자리에 오른 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또 2014년과 2015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가장 많이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돌연 공개석상에서 사라졌고 이후 북한 매체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은 국회에 지난해 10월 당 조직 지도부가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했다며 검열 결과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됐으며 고급 당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황병서 해임 이후 인민군 총정치국장에는 김정각이 임명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인민군 건군절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차수 김정각 동지라고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세 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 공산당 19기 3중 전회가 26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 헌법에 있는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조항 삭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하원정보위원회가 이른바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민주당 측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이어서 17일간의 열전을 마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군요.
네,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 흔히 줄여서 19기 3중 전회라고 부르는데요. 19기 3중 전회가 오늘 26일부터 29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기간에 헌법 개정 작업과 국가기구 개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네. 그런데 좀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보통 가을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3차 회의가 보통 가을에 열리는데요. 이 전국 대표대회 당대회가 열린 이듬해 이 가을에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 3월에 있을 양회, 그러니까 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에 앞서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19기 3중 전회를 조기에 소집했다는 그런 분석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헌법 개정.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5일 현재 중국의 헌법에 있는 국가주석 이연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네.
현행 중국 헌법에는 국가주석의 임기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3연임은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항이 삭제되게 되면 오는 2022년에 두 번째 임기를 마치는 시진핑 주석이 적어도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개헌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전인대는 다른 나라의 국회의격에 해당하는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요. 하지만 이 전인대는 사실 이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성격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9기 3중 전회에서 결정이 나오면 사실상 최종적인 절차라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헌법 개정 작업은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 됩니다.
네, 이번 전체 회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국가기구 개편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시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보통 3중 전회에서는 국가의 경제 현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돼 왔는데 이번에는 당과 국가지도사 인선 그리고 신설될 국가감찰위원회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가감찰위원회가 설립되면 2013년 집권 이래 이 반부패 정책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해온 시 주석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과 국가의 요직 개편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주요 중화권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요. 리커창 총리는 유임되고요.
네.
시 주석의 최측근 경제 자문인 류허 재경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로 승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국가부주석, 웨이펑허 상장은 국방부장으로 발탁될 것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류호 주임은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죠.
네. 이번 그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 관영 언론은 일제히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기 독재를 우려하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하는 그런 일부 중화권 매체도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회관계망 SNS에는 중국이 북한으로 변하는 것이냐는 그런 비판의 글이 몇 개 올라오기도 했는데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황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나온 이른바 누네스 메모를 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를 반박하는 민주당 쪽의 메모가 또 공개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23일 민주당 쪽에서 작성한 메모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메모는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법무부가 지난 2016년 대선 전후 트럼프 후보 진영 인사를 조사할 때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메모 공개를 승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이 비밀 내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이번에 이 비밀 내용이 많이 편집된 상태로 이 민주당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네. 그 민주당 메모가 공화당이 만들었던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누네스 메모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FBI가 지난 대통령 선거 전후 기간에 트럼프 진영 관계자를 도청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법원에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것이 이 누네스 메모의 핵심이었습니다. FBI가 도청 영장을 이 해외 정보 법원 FISC에 신청했는데 영장을 받으려면 이 도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네, FBI가 도청해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이 트럼프 진영에서 잠깐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이 카터 페이지 씨인데요. 이 FBI는 러시아 스캔들에 페이지 씨가 관련이 돼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 페이지 씨를 도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가 법원에 준 잘못된 정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FBI 제출 자료가 영국의 이 대외정보국 출신인 크리스토퍼 스틸 씨가 조사한 자료에 대부분 의존했는데 이 스틸 씨가 민주당 돈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또 스틸 씨 자체가 반 트럼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영장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네, 그 스틸 씨가 조사한 자료라면 지난해 논란이 됐던 그 트럼프 문건이라고 하죠. 거기에 네. 들어간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 트럼프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모두 날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FBI가 부정확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보를 제출하고 영장을 네 차례나 받았다면서 이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또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연방 법무부에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 바로 공화당 측 누네스 메모의 주장이었죠.
네. 그러면 23일에 공개됐던 민주당 메모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메모는 10쪽짜리인데요. 먼저 FBI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스틸 씨가 작성한 트럼프 문건에 담긴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근거도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FBI가 스틸 씨 조사에 민주당이 돈을 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 누네스 메모는 주장했다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이 민주당 메모는 이에 관한 설명이 들어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찾는 누군가가 돈을 댔다. 이런 식으로 FBI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스틸 씨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야후뉴스에 게재된 기사를 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 문제라고 누네스 메모가 지적했었는데 네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없다는 걸까요?
네, 이 카터 페이지 씨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의심스러운 회동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이 점을 법원에 주지시키려고 이 사실을 이용한 야후 기사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메모는 또 영장 발부 판사들이 모두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이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그 밖에 페이지 씨 도청으로 FBI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 9일 개막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25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7일 동안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92개 나라에서 약 2,900명,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한 대회였고요. 이 개최국인 한국과 또 이 북한 사이의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대회라고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개회식 때 한반도 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었는데요. 이 폐회식에서는 태극기와 인공기 또 한반도기가 다 보여졌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종합 우승 노르웨이였던가요?
네. 노르웨이가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1개 등 39개의 메달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요. 미국은 금 9개, 은 8개, 동 6개로 종합 4위에 올랐는데 사실 이번에 미국 팀의 성적은 2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입니다.
네네.
평창올림픽 대회 2위는 독일이었고 3위는 캐나다였고요. 개최국인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금메달 수 기준으로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뭐 아무래도 세계인의 축제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록, 진기록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번 대회 특히 많은 주목을 받은 팀은 미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인데요.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면서도 유난히 올림픽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이 올림픽 4연패를 이뤘던 캐나다 여자팀을 맞아서 연장 뒤 이 승부치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숙적 캐나다를 이기고 20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참 이번 대회는 컬링 종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보면 컬링을 그 인기를 반영하는 그런 영상들도 참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자동 청소기를 이렇게 빗자루를 쓰고 가는 그런 동영상들도 나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컬링, 이 얼음 위에서 둥그런 돌을 미끄러뜨려서 원형 표적에 가까이 보내는 그런 팀 경기인데요. 사실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비인기 종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남자 경기에서는 세계 4위의 미국 대표팀이 우승이 유력했던 스웨덴을 10대 7로 꺾고 사상 첫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 정상에 올랐고요. 한국 여자 대표팀도 예상을 깨고 은메달을 따는 등 선전하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죠.
네,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하죠. 이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도 진기록이 나왔죠.
네, 러시아 출신 알리나 자기토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올림픽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올해 15살의 신예인 자기토바 선수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세운 쇼트 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 또 총점 등 모든 올림픽 기록을 깨고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올해 17살인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김 선수는 이 여자부 하프파이프 스노보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서 또 많은 박수 갈채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기토바 선수의 시상식에 러시아 국기 대신에 올림픽기가 올라가는 뭐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장면도 연출됐더군요.
네, 러시아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러시아 선수들의 개인 자격에 출전은 허용했는데 하지만 이 자기토바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이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의 국가 연주와 국기가 개양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인의 눈과 기를 모았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고요. 이제 한 가지 일정이 남았네요.
네,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 체육대회인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이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는 세계 50여 개국 선수와 임원 등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알파인 스키와 휠체어 컬링 등 6개 종목, 80개 세부 경기가 진행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8도로 예상되고요. 황해도 대체로 흐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낮 기온 영상 7도, 개성은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7도입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흐리고 곳곳에 눈 내리는 곳 있습니다. 함흥 영하 3도, 낮 기온 영상 10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자, 2월 26일 월요일 밤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류엔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최근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보이고 미국도 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류엔둥 부총리는 올해 들어 조성된 한반도 정세의 완화 추세를 중국은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며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과 한국이 함께 잘 설득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걸음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이 북한을 위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3중전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주석의 2연임을 제한한 헌법조항을 삭제하는 방안과 헌법에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년임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 삭제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중국 헌법에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이 삭제될 경우 당초 2023년 초까지였던 시주석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중국에서 헌법 개정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인대는 다음 달 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에서 30일 동안 휴전을 결의했지만 동구타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이 또 희생됐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안보리가 시리아 휴전 결의를 채택한 이튿날인 25일에도 시리아군이 동구타 지역을 공습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민간인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 동안 민간인 사망자 수는 어린이 130여 명을 포함해 530여 명에 달한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집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 정권이 휴전 결의를 이행하도록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서북부 아프린 지역에서 5주째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군이 새로운 전투를 위해 특수부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키르 보즈다그 터키 부총리는 터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특수부대 투입은 앞으로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언론은 특수부대가 도시 지역 전투와 터키군이 포위한 마을 장악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즈다그 부총리는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 휴전 결의는 아프린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터키군이 벌이고 있는 올리브가지 군사작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의 공격 이후 여학생 110명이 실종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공보부는 어제 성명에서 지난 19일 저녁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부 요베주의 다푸치시에 있는 과학기술 여자학교를 공격한 이후 여학생 11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이지리아 정부는 수십 명의 여학생이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됐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가 이후 군이 납치된 여학생 대부분을 구출했다고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오늘 군병력과 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된 여학생에 대한 수색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